자,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9장을 같이 찾으시고 같이 일어나면서 같이 찾으시면서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서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육적 생활이 아무리 풍성해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참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의 양식들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신경 써서 읽게 되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어떤 맥락, 어떤 그 시점이 언제냐 할 때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으로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는 그러한 복음서죠. 그래서 이 왕으로 등장하신 예수님, 이 메시아 왕께서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이제 산상설교,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의 왕국에 통치 원칙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8장과 9장 두 장에 걸쳐서는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그 이적을 행하신 사건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론만 제시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충분히 그 왕국을 이루실 수 있는,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한 그런 이적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서 열두 제자를 이제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불러서 파송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10장과 9장 사이에, 지금 9장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두 제자를 보내기 직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9장에서 이제 열두 제자를 보내시고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70명 보내실 때 한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열두 제자를 보내시는 사건 이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이게 이제 모순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열두 제자 보내신 이후에 70제자를 보내시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밭이라는 개념, 수확한다, 이런 개념이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일을 농사에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또 가라지의 비유가 있죠. 알곡과 가라지 할 때, 그 가라지 비유 할 때 예수님이 그 비유를 이렇게 풀어주실 때 보면은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밭은 세상을 지금 내가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직접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이 말씀, 명령 또는 복음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것이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마치 그 농사 짓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 농사와 관련된 개념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사용하신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쪽 그 이사야서를 한번 가보시면, 이사야서 5장에 한번 가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시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개념들을 좀 자꾸 익히는 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그 안목을 이제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 텐데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니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들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그가 바랐더니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었으랴? 그 안에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포도원을 돌봤다는 거죠.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그것이 들포도를 내면 어찌된 일이냐? 최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내었다. 상품 가치가 없는 포도를 내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무슨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것이 먹히게 하며 그것의 담을 헐리니 그것이 짓밟히리라. 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내가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7절에 보니까 이제 이 포도원에 대한 말씀을 왜 하셨는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마치 그 포도원을 지어서 포도 농사를 짓는 것에 이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신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제 명절들을 일곱 개를 주시는데 그 일곱 개의 명절은 다시 조금 세 개로 이렇게 뭉뚱그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절기로 좀 뭉뚱그려질 수가 있었는데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이제 초실절이라는 게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어디에 흩어져서 살고 있든지 1년에 세 차례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그 이제 헌물을 드리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 세 절기가 다 뭐와 연관이 있냐면은 뭔가를 추수하는 것, 뭔가를 거둬들이는 수확하는 그 기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도 그 여름에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 장막절을 또 우리가 수장절이라고도 성경이 부르는데 이것도 가을에 추수한 것을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실절이나 또 오순절이나 장막절이나 전부 다 세 차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을 뵈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거둬들인 것, 수확한 것, 수확한 것을 이렇게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그 레위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실은 농사와 대단히 유사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 오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연결시키는 이러한 중요한 개념이 지금 농사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물론 밭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밭을 경작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당연하겠죠. 일꾼이 없으면 그 밭이 놀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농사를 놓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탄식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제가 이제 좀 제목으로 삼은 것이 요 구절인데요.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아예 요 그냥 구절 자체를 제가 제목으로 삼고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지나쳐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깊은 그 탄식, 안타까움, 그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주님의 탄식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주님 보실 때 수확할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수확할 것이 얼마 없는 것이 아니라 수확할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수확을 원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이 수확하셔야 할 것은 사람들의 혼입니다. 사람. 사람을 수확하시는 거예요. 즉,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농사이고 하나님의 수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아마 가장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에스겔서 18장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서 18장에 2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서 자기 길들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구약의 하나님, 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대단히 좀 진노하는 하나님이라서 구약의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이 사람을 그냥 막 죽이시고 사람이 어떻게 되든 지옥에 가든 말든 그냥 엄격하게 율법의 잣대로만 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분입니다. 사악한 자가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참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자고 일어나면 매일 들리는 뉴스가 계모가 누구를 어떻게 그 아이를 어떻게 학대했네, 뭐 세탁기에 놓고 돌렸네, 뭐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를 찔렀네, 뭐 아주 정말로 참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참 쉽게 얘기해서 사악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회복된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도, 김정은이 되었건 뭐 히틀러가 되었건 뭐 누가 되었건지 간에 그러한 모든 사악한 사람들도 영원히 불 가운데서 죽는 것을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확할 것이 너무 많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잘 아는 구절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칼빈주의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애초부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중에 애초부터 몇몇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창세 이전에 이미 선택을 해놓으셔서 그 사람은 뭘 하든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놨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유기를 해놓으셔서 방치를 해놓으셔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든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안 주셨겠습니까? 당연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무시하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구원받은 것에 이렇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지금 예수님이 먼저 이제 우리의 구원의 대장으로서 먼저 고난을 받으신 것이 당연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중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 표현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으로 만족스럽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심지어 저주하면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아들로 삼아서 그렇게 지금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것, 즉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수확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확할 것이 많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 수확할 것이 많은데 이렇게 참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부터가 참 이렇게 우리 삶에 이렇게 매몰되어서 살다 보면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의 사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삶, 그저 내 삶이 어떻게 조금 나아질까 이곳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확할 것이 많다. 수확할 것이 많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포인트는 여기 보니까 이 구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탄식의 두 번째 포인트는 반면에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너무 적다. 일꾼이 적다.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제 대단히 유명한 하나님의 이 또 탄식이 하나 나오죠.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이사야서 6장에서는 이제 우시아 왕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미안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사야의 그 입술을 이렇게 이제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제 인용하는 이런 구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 말씀은 이러한 탄식이 지금 예수님 때에 와서 이사야 이후 한 700년 이후에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예수님 사역하실 때쯤 돼서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안타까움이 해소됐냐?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탄식이 또한 그 이사야에게 들려졌던 이 하나님의 탄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또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또 여기 이제 잘 드러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빌립보서 2장에 19절을 한번 좀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좀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히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그 앞부분은 제가 얘기하려는 포인트는 아닌데 그 저기 중간에서부터 읽으면 문맥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자, 그 다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디모데의 증거를 너희가 알아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제가 믿기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회복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 때 그냥 아들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맞아요. 아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아담의 경우에 아담이 뭐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그게 기쁨인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걔네들이 뭔가 우리에게 뭐 돈을 벌어다 줘서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 이제 생일 때 우리 그 지현이와 지원이가 아빠에게 이 생일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생일 선물을. 대단한 생일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박스가 대단히 그럴듯한 박스를 이렇게 딱 그렇게 요만한 박스에 딱 애가 아빠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 박스를 딱 열어보는 순간에 마이쮸 두 개, 캐러멜 사탕과 이렇게 사탕들이 쪼르륵 이렇게 딱 가지런히 딱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것과 이제 엄마에게서 이제 얻었던 그 이제 펜 하나를 거기다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게 무슨 뭐 1억 원, 2억 원을 돈을 갖다 줘서 제가 기쁘고 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있는 것 자체로 그 아이들이 그냥 저의 자녀로 있는 것 자체로 제가 기쁘고 제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을 때 그거 기본적으로 그거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말씀의 검을 칼로 사용해서 말씀을 칼로 사용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불화살들을 끄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들을 쳐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군인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여기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드러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이 적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하냐?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뭘 기도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꾼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의아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이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이 하나님의 일인데 근데 뭘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지 이 사람 불러다 쓰시고 저 사람 불러다 쓰시고 하나님 그냥 강제적으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알아서 하시지 뭘 이거를 우리 보고 청하라고 하시나 기도하라고 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애초부터 하나님 마음대로 사람을 골라서 그렇게 구원하실 것 같으면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람을 애초부터 골라서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애초부터 복음 전도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복음 전도 자체가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복음 선포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전도지 한 장 이렇게 줘보면 고맙게 받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해보면 그것을 그렇게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감격해서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들 시큰둥하고 그냥 무슨 심하면 무슨 벌레 보듯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해서 이렇게 참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는 거 이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선포에 어리석어 보이는 이러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인격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인간을 이렇게 막 조정하실 것 같으면 애초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인간을 마치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분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인간을 대하시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대단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인간 자체로서 무슨 존엄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휴머니스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 자체가 이게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멱살을 잡아서 구원하시지도 않고 우리의 멱살을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가 뭔가를 우리의 마음에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든지 하나님을 거부하든지 할 그러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이 영원히 받게 되는 형벌이 불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중하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이 호의를 또는 존중을 거역했을 때 받게 되는 형벌이 그게 영원한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강요하지 않으시듯이 또한 복음 사역에 동참할 자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할 자들을 이게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을 때 그래 너 A와 B 길동이와 뭐 순신이 니들은 이리 와서 너희는 복음 전하는 자로 평생을 살아. 그리고 멱살을 잡고 끌어서 그 일을 시키시지를 않고 마치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발적인 것을 원하셨듯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할 때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모집하실 때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사역에 동참할 자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먼저는 우리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순서입니다. 일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일할 사람들을 하나님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먼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부담을 수용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 일에 자발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동참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합당한 보상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합당한 보상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구원에서부터 헌신에 이르기까지 강제성을 배제한 채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의 작동에 이렇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도대체 일꾼이 누군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일꾼이 도대체 누굴까? 일꾼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인가? 우리말 흠정역 성경에 일꾼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영어 단어로는 laborer라는 단어와 workman이라는 단어 두 단어를 다 그냥 일꾼으로 우리말로 어떤 경우에 품꾼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막상 헬라어로 가보면은 한 단어예요. 에르가테스라고 하는 한 단어에서 이게 이제 레이버로도 번역이 되고 워크맨으로도 번역이 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단어가 이제 일꾼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된 단어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누구를 그럼 일꾼으로 칭하셨냐 봤더니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장면에서 그들을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일꾼이다.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 70 제자는 그래도 상당히 좀 헌신이 많이 돼 있는, 12명보단 덜 할지 몰라도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많이 헌신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9장의 문맥에서 보면은 어떤 열두 제자만을 위해서나 또는 70 제자만을 위해서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일꾼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서 그냥 일꾼이라고 부른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말씀의 포인트는 열두 제자만이 일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일꾼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되어 있는 열두 제자만을 일꾼이라고 그렇게 지칭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폭넓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자기를 어떻게 불렀냐면 구원을 위한 일꾼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을 위한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에 가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료 일꾼이라고 불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보면 또 빌레몬도 사도 바울의 동료 일꾼으로 불리고 마가나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동료 일꾼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도 하면서 장로이기도 했던 사람이고 디모데는 이제 목양자죠. 쉽게 얘기하면 장로인 목양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이 일꾼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는 빌레몬도 그렇고 마가나 아리스더구나 데마나 누가나 이런 모든 사람들도 다 일꾼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과 유사한 개념이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럼 누가 성경에서 종으로 불렸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유다서를 쓴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또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요. 베드로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또 아까는 일꾼이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또 좀 독특한 표현을 하는데 이걸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 즉 고린도 성도들이죠. 너희의 종된 우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종, 자발적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은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의 동료 종으로 불립니다. 또 로마서 16장 1절에서는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교회의 종이라고 불립니다. 교회의 종. 그래서 이제 이 베베에 대한 이 언급 때문에 일반 개신교회에서 이 개역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제 이 여집사를 합법화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이 이제 구절이 여기인데 이 종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디컨을 의미하는 그 헬라어 단어 똑같은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이 베베가 여자 집사로 부를 수 있다 이래가면서 이제 여자 집사를 세우는 근거로 삼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교회의 종이라고 불린 것이고 성경에는 여자 집사는 세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매가 지금 이 베베가 교회의 종이라고 불렸고 그런데 베드로는 보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근데 이게 너희가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너희가는 어떤 특정한 사도들이나 무슨 대언자들이나 무슨 장로들에게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교파교회에 다닐 때 목사님들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종님이다 이렇게 맨날 그랬잖아요. 종님은 무슨 종님입니까? 사실은 종에다 님을 붙이는 게 아니죠. 종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이제 물론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존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이 너무 이 좀 교황처럼 그렇게 이제 구약의 제사장처럼 이렇게 이제 자기를 이렇게 이제 계급화시키고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명백하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모습을 볼 때 대략 세 가지로 이 일꾼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전임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지요. 또 사도들, 그러니까 열두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셨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바나바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로 추가가 되지요. 그 다음에 각 교회에 세우시는 장로들이 전임 사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목양자라고 특별히 부르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현 시대에 어떤 선교사로서 풀타임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 뭐 다 전임 사역자들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런가 하면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교회 내에서 어떤 직책을 맡지 않았어도 자기의 어떤 그 할 수 있는 분량 내에서 이렇게 활동적인 섬김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다 이제 일꾼들인데 이들은 부분 사역자들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들이 있는 반면에 부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부류는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아니라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아니라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꾼의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꾼들이 도대체 뭘 하냐? 저희가 지금 농사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살펴봤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농사를 돕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농사를 맡아서 대신 짓는 일. 그 밭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밭주인은. 그런데 그것을 맡아서 소작이라고 해야 할까요? 맡아서 그 실제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게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니까 이러한 개념이 정확하게 이제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물론 구약시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농사였고 또 대언자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를 지으신 것이지만 신약시대의 교회 또한 이제 하나님의 농사라고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3장에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발견하시죠? 거기에서. 그래서 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역자가. 나는 심었고.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어요. 뭘 심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심었고 뿌렸고. 그렇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 성도들을 양육했다는 말씀이겠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지금 사역자들에게 특별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지금 이렇게 하시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 보니까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이 농사를 맡아서 이 농사를 짓는 그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이 말씀 귀한 말씀이죠.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5장 9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농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일꾼으로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건물, 즉 영적인 건물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 생명체, 유기체인 이 예수님의 몸,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꾼이 누구냐 말씀드릴 때 모두가 일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임을 맡은 그러한 사람들만이 일꾼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지금 뭘 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섬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대로 자기의 일만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 이게 일꾼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남의 일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역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의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 다른 지체들의 일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일꾼이 하는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일만 돌아보게 될 때에는 우리가 교회 모임에 함께 참석할 때에도 늘 그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나의 유익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모임에, 이제 교회에는 이제 모임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의 이렇게 모임이 여러 종류의, 여러 성격의 모임들이 있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야외 모임을 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드리는 겁니다. 야외 모임을 나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건 성경 공부가 아니잖아. 나는 성경 공부만 중요해. 그러니 야외 함께 나가는 거는 노는 거에 불과한 거니까 나는 안 가도 돼. 왜냐하면 나는 그것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어떤 주에 이제 우리 같이 어느 식당에 모입시다. 그건 그야말로 거기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그야말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 중에 생각할 때, 아이 그딴 모임에 뭐 타러 가. 난 집에서 밥 먹어도 돼. 그 밥 한 끼 먹자고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렇게 이 바쁜 세상에 거기를 가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교회 모임이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내가 거기서 그 모임을 통해서 뭐를 얻을 수 있냐 얻을 수 없냐가 그 사람의 어떤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 지금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나는 얻을 수 있지 않으면 나는 그 모임에 가기 싫어. 이렇게 되면 실용주의자예요. 실용주의자. 예, 뭔가 실용적인 게 아니면은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인 것이거든요. 그것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태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 영적으로 너무 어린 가난하기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함께 모이는 모임은 내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내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내가 회복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지식에서 자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으로 인한 지혜가 생겨요.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요. 네. 그러나 그러한 내 유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있어줌으로써 다른 지체들을 격려하게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고 내가 부족한 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다른 지체들이 서로 힘을 얻고 격려가 되고 같이 세워지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특별히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교회 전체를 세우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일꾼으로서 하는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교회가 함께하는 모임이라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임 사역자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세워가는 일, 이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사람들, 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세워가는 이 일, 이것을 위해서 지금 모든 일꾼들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꾼들이 합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회 모임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어요. 일꾼으로서 또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요. 또 기도하는 모임에서 자원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간증해야 할 시간에 자원해서 간증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일꾼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열심히 찬송을 배우는 것으로서 우리 일꾼의 할 일을 할 수 있어요. 식사 준비로 섬기는 일을 통해서, 설거지를 통해서, 청소를 통해서, 또 작은 모임들의 리더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또 지체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주님의 만찬을 인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암송하는 거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억 원을 가져오라 하셨습니까? 1000억 원을 가져오라 하셨습니까? 집문서를 가져오라 하셨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암송하자고 하는데도 사실 얼마나 우리가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누구는 뭐 특별한 기억력이 있어서 특별한 뭐 재능이 있어서 누구는 계속 암송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다들 우리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나는 조금 빠져도 되겠지 하는 그러한 아니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동참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적극적으로 암송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것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받을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은 고린도서 3장 8절에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자로 섬기는 사람 보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사역자가 아닌 사람 보상이 없냐? 아니에요. 저마다 자기가 섬긴 분량대로 어쩌면 아무런 직책도 없이 섬겼지만 어리버리한 그런 사역자들보다 게을렀던 사역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보상받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많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보면 이제 매 시간 시간마다 이 사람이 나가서 일꾼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인이 정한 품삯을 줍니다. 분명히 주인이 정한 품삯을 받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건 관계없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정하신 품삯을 분명히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수고한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것만 믿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 정말 없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뭐 나의 구원 받은 것만으로도 나의 감사하지. 아유 뭐 천국에 갔을 때 아유 거기 뭐 문지기만으로도 감사하지. 아유 나는 뭐 무슨 개털 모자만 쓰고 있어도 감사하지. 무슨 왕관은 무슨 왕관이야. 믿음 있는 것 같죠?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눈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실 그 보상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열심을 안 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그걸 그냥 주고 싶어서 안달이신 분이신데. 요한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충분히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분명히 보상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욕당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참 또라이 취급을 받고 참 이렇게 모욕을 받고 이런 거 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를 욕할 사람들을 오히려 골라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기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자 거기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확신을 잃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좀 잘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참 우리 세대에 정말로 휴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거는 정말 어떤 세대에 살던 사람들도 참 누리지 못한 특권이에요. 그렇죠? 모두가 다 죽음의 이 사망에 쏘는 것, 그 사망의 고통을 누구나 다 이제 경험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세대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휴거된단 말이죠. 그것이 가능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마지막 문을 닫을 시간, 노아의 방주에 문을 닫을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이 마음은 더 초조해지시지 않겠습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시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고개를 숙여서 우리의 밭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밭을 좀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살면서 주님의 밭에 관심을 두십시다.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누구를 위한 탄식입니까? 누구에게 하시는 탄식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초조하신데 우리는 너무 느긋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고 계시는 일꾼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액티브하게 일꾼의 역할을 하냐 아니면은 그냥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일꾼의 역할을 안 하고 있냐의 차이지, 저 여러분이 다 지금 일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있는 그 일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일꾼으로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들에게 그 일한 것에 충분히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될 때 우리 각자가 일한 것에 따라서 정말 합당한 이 보상, 충분한 보상, 넘치는 보상,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다. 자, 기도하십시다. 다시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753장입니다. 주 예수님 섬길 때 기쁨 있네. 753장입니다.
확실한 보상인데 진실된 마음 주가 주 섬길 때 주시는 만족인데 앞길에 근심이 걸려있고 슬픔이 우릴 주저앉혀도 내 구속자 주실 보상 있으니 주 손길 대행복이 주시는 만족 있네 있는 걸음걸음마다 영광 이르기 전 십자가 있어도 가는 그 길이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열심을 내라고 부추길 때 주님 그것이 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참 제가 참 사기꾼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제가 아무리 참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서 열심을 내라고 제가 그렇게 아무리 참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했다 해도 참으로 그 주실 보상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한 것이 저의 이런 부추김이 과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더욱더 정말 목소리를 더욱더 높여서 지체들에게 열심을 내자고 그렇게 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생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을 뵙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 일일이 우리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상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 왜 진작 내가 참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조금 더 열심을 내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들을 분명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참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에게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직접적인 그러한 참 음성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주님의 그 참 안타까운 심정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참 우리가 참 각성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자기의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참 일을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참 내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매진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